출애굽기 169번 메시지 향 세 번째. 향에 관한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왕복 교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관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향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감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향에 관한 두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것은 관유와 향 모두의 삼일 하나님, 신성, 인성,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효능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인 소금에 절여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분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로 향기로운 향을 드릴 수 있도록 소금으로 우리의 기도를 정결케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향의 요소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향품, 소합향. 향을 만드는 데 사용된 향품들 중 첫 번째는 소합향입니다. 히브리어로 소합향은 나타프입니다. 그것은 수지질의 고무로 된 가장 순수한 모략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소합향은 모략의 또 다른 종류이며 그리스도의 달콤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관유의 첫 번째 향품 또한 모략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 기본적 필요는 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것이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만일 그분이 구속의 성취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떠나가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실 길이 없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하나님은 절반만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직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떠나가셔야 했습니다. 즉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죽음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소합향의 히브리 어원은 나타프로서 물방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략이 나무에서 나온 액체 상태로 관유의 성분으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방울을 의미하는 소합향의 히브리 어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이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음을 가리킵니다. 모략을 체험하시면서 이 땅을 걸어가셨을 때 그분은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사역하고 계실 때조차도 내적으로는 눈물의 방울짐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주님의 인생, 그분의 혼의 생명에 위대한 방울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향의 첫 번째 요소인 소합향이 모략인 것입니다. 나감향. 나감향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쉐켈렛입니다. 이 단어는 홍해의 습지에 사는 작은 동물의 표피를 뜻합니다. 그 표피는 의약품으로 좋고 또한 향품으로도 쓰입니다. 이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속죄의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이 대신 나감향으로 상징되는 신격의 두 번째가 필요했습니다. 나감향은 타락된 세상을 상징하는 홍해의 습지에서 자랍니다. 주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이 타락된 세상의 습지에서 사는 작은 동물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곧 우리를 구속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동물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구속하는 면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나감향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킬 뿐 아니라 주 예수님이 구속의 생명을 소유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생명을 사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구속의 생명이 죄인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풍자향. 히브리어로 풍자향은 켈렘나입니다. 이것은 수지질의 고물을 뜻합니다. 향의 세 번째 요소인 풍자향은 생명을 산출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죽음을 뜻합니다. 풍자향의 히브리어어는 가장 좋은 부분을 뜻하며 어미는 눈물을 흘린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그리스도가 사신 일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번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의 의미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생일을 사시는 동안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생일을 사셨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지질의 고무인 풍자향의 냄새는 매우 강하고 기분 나쁘고 불쾌하며 고약합니다. 이 불쾌한 냄새는 세 가지 기이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자체로서는 불쾌한 냄새지만 다른 냄새의 향기를 강화합니다. 이 향품이 다른 향품에 더해질 때 다른 향품들의 향기는 증가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분의 극심한 책망은 그들의 비유에 거슬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따르면 그분은 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강하고 모욕적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자향이신 그분은 다른 냄새들의 향기를 강화시키셨습니다. 몰약은 향기롭고 나감향은 타오를 때 좋은 향기를 바랍니다. 나감향이 타오를수록 그 향기는 더욱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몰약과 나감향은 다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러나 풍자향이 이들 향품에 더해질 때 풍자향의 나쁜 냄새가 몰약과 나감향의 달콤한 향기를 강화시켜줍니다. 풍자향의 두 번째 기능은 향의 향기를 유지하고 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풍자향은 향이 오랫동안 그 향기를 간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풍자향은 다른 향품들의 향기를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향기를 간직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풍자향은 방충제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로운 곤충들과 뱀을 포함한 유독한 파충류들을 쫓아냅니다. 풍자향 자체는 유독합니다. 그것은 해충과 독이 있는 파충류와 뱀들을 쫓아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특히 옛 뱀, 마귀에 대해 그러합니다. 풍자향은 뱀을 쫓아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어떤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쾌한 것이 아니지만 다른 요소들을 강화시키고 보존하며 뱀을 쫓아냅니다. 그분의 죽음은 방충제입니다. 그분의 죽음에는 사탄을 쫓아내고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이 있는 그림으로부터 우리는 세 가지 향품 모두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함을 봅니다. 모든 성분의 본질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인생 안으로 오신 3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 아들들을 산출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셨습니다. 3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들로 낳으시려고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또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향을 만드는 데 쓰이는 세 가지 향품들을 고찰할 때마다 나는 참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분에 의해 계시된 것임을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그러한 기록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에 따라 쓰여진 것입니다. 유향. 유향은 그리스도의 달콤한 부활을 나타내는 수지질의 흰 고무입니다. 유향의 히브리 어원은 백색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유향은 고무를 생산하는 다섯 종류의 나무들로부터 나오며 이들 나무들은 다섯 개의 꽃잎을 가진 꽃과 다섯 면을 가진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삼일성이 있는 부활 안의 책임을 뜻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특징은 이들 나무의 꽃잎 안에 다섯 개의 암술과 다섯 개의 수술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유향을 생산하는 나무에서 우리는 거듭거듭 다섯이라는 숫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무의 종류에서 꽃의 다섯 꽃잎에서 꽃 속의 다섯 수술과 다섯 암술에서 다섯 면을 가진 열매에서 이 숫자를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유향의 의미와 관계에 있습니다. 네 가지 기본적 요소의 동일한 비율 30장 34절에 따르면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합니다. 이것은 네 가지 기본적 요소들이 각기 동일한 비율로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속성이 균등함을 의미합니다. 향에는 균형을 잃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체험 가운데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믿는 이들은 십자가의 체험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체험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전혀 기쁘지 않고 그들의 얼굴에는 즐거운 표정이 결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집회에는 많은 신음소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은 있더라도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신음소리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주님의 죽음을 강조했지만 그분의 부활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극히 정반대인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열광하며 언제나 하늘 높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어떤 오순절파 사람들은 이 범주에 속합니다. 종종 그들은 열광하여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한숨이나 신음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예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있어서 균형이 잡혀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균등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소금 쳐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은 여전히 유향을 포함하며 유향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체험과 함께 우리에게는 그분의 부활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향품이 가리키는 것은 주 예수님이 식물의 생명을 뜻하는 낳는 생명을 사셨고 또한 동물의 생명을 뜻하는 구속하는 생명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의 향품인 소화비향과 풍자향은 식물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 향품은 동물의 생명입니다. 세 가지 향품 모두가 주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향품인 소화비향의 의미에 따라 그리스도는 많은 아들들을 낳으려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향품인 나감향의 의미에 따라 그분은 타락한 죄인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향품인 풍자향의 의미에 따라 그분은 대적을 물리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진 세 가지 기능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타락한 죄인들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산출하고 에뺀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낳고 구속하고 쫓아내는 기능들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된 관유의 제조법에서는 각 성분의 정확한 분량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향의 제조법에서는 분량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한 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향에는 크기가 없고 무게가 없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그리스도의 분량을 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또한 깊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는 무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무한성은 소화비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만 향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각 요소가 균등한 비율과 분량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금으로 조절함. 35절은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파와 같이 여기에서 소금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뜻합니다. 이 소금은 소극적인 것들을 죽일 뿐 아니라 보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에는 부패를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페론에서 소금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보존하는 능력과 죽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향의 요소들은 소금으로 고르게 됩니다. 관유는 성령이신 감람기름으로 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소금으로 조절되었습니다. 향을 찌어 회막한 증거교회 앞에 둠. 36절은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교회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말합니다. 35절과 36절에 따르면 향은 반드시 소금 쳐지고 빠지고 태워져야 했습니다. 향을 빠아서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는 것은 그리스도의 달콤한 죽음과 향기로운 부활이 섞여짐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중재와 그분의 지체들을 위한 기초로서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드림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가 되는 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려면 이러한 체험들은 반드시 초절되고 갈아지며 결국은 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이 그러한 과정을 통과할 때 그 체험들은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떠함의 정수를 체험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소금쳐지고 갈아지고 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태워질 때 그것은 채로 남습니다. 우리가 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마다 모두 소멸될 것이지만 그것은 그분께 향기로 올 것입니다. 소금쳐지고 갈려지고 태워진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만이 우리는 달콤한 냄새의 향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갖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향의 모든 성분이신 참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향을 소금치고 갈고 태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체험이 향을 피워올리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며 이러한 체험들은 반드시 소금쳐지고 갈려지며 태워져야 합니다. 사람이 냄새 맡기 위한 것이 아님. 출애굽기 30장 37절과 38절은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향이 결코 사람이 냄새 맡기 위한 것이 아님을 봅니다. 향은 전적으로 주님의 누림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에서는 실제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집회에서 다른 이들이 듣게 하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 기도는 듣는 사람들 위주로 행해집니다. 이것은 심각한 잘못입니다. 향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드려져야 하며 하나님께로 피어올라야 하고 하나님의 누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향에 관한 새 메시지에서 우리는 영적 체험에 관련된 많은 깊은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것들을 기도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교통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요점들에 거하기를 격려합니다.